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11일 미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중국과 3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의회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갱신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미중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따라 세계 최대의 원자력 시장을 가진 중국이 미국의 원자로 시설과 플루토늄을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30년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 등 21개국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합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중국과의 이번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중국과 이런 합의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수 있고 상원 외교위원회 주요 의원들은 이번 합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와 특히 북한의 어떠한 핵 관련 기술도 이전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의 불참은 이번 정상회의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며 모하메드 빈 나예프 왕자가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주베이르 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상들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하고 바레인도 특별한 설명 없이 왕자를 대신 보내기로 해 이번 회의의 아랍 정상으로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국왕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3일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는 걸프협력위원회 6개국 회원국 대표들의 백악관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이튿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사태,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중장비와 전차, 박격포, 탄약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12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러시아에서 이란과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국제 구호단체들이 전투가 벌어지는 리어마을에서 철수한 뒤 30만 명의 주민들이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이 철수한 것은 남수단 유니티주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11일 모든 국제적십자사와 국경 없는 이사회 등 비정부단체들과 유엔 기구들이 요원들을 리어에서 다른 곳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어 병원의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곳은 지난해 1월에도 약탈과 방화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이 같은 폭력 사태로 10만여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동남아시아 해안에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출신 로힝야 이슬람교도 2천여 명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과 당국자들은 아직 수천 명이 더 선박에 갇혀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밀수업자들이 10일 밤 랑카위 섬 해안에 이주 희망자 1,000명 이상을 남겨놓고 도망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이들 대부분이 상당히 허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주 북한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 한국군이 추진 중인 대북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심포급 잠수함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할 수준의 잠수함은 아니지만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9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주 북한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SLBM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SLBM 개발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번 수중 사출 시험을 한 잠수함 역시 현재 개발 중이어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그 잠수함 수중 사출 시험을 한 그 잠수함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많이 갖춰야 되고 또 SSN6 구소련제 SLBM인 SSN6를 북한이 다시 완전하게 개발해서 잠수함에 장착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SLBM의 전력화에는 탄두 소형화 기술과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필요한 만큼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심포급 잠수함의 경우에는 잠수함 자체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뭐 한 발이나 두 발 싣고 나서는 실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별도의 잠수함을 새롭게 건조해서 여기에 미사일을 장착을 해야 되고요. 잠수함을 새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 최소한 4,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설계를 맞춰놨다거나 혹은 이미 건조를 비밀리에 시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육군 장성 출신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신포급 잠수함이 SLBM을 전력화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에 장착한 미사일을 물 밖으로 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포급 잠수함에 장착을 해가지고 일단 물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 실험, 그다음에 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방향과 자세를 잡아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 정도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출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길이 67m의 신포급 잠수함은 SLBM 한 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사된 모의탄은 약 150m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한국과 미국의 감시 전력은 북한 잠수함이 어디에 있든지 추적이 가능하고 순항미사일 현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SLBM에 대한 작전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위협에 대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탐지거리 약 600km의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 한국군이 추진 중인 대북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11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정책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킬체인이나 KAMD로 했던 그런 대응 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저는 차제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북한의 SLBM 개발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 상황에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상에서의 도발을 전제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마련했지만 새로운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SLBM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연합정보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 대응 능력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적 언행과 관련해 기습 도발에 대비해 전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미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도 참석해 한국 군 당국이 추진 중인 킬체인과 KAMD 체계가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을 표적으로 하는 개념인 만큼 SLBM 대응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한국군의 역량을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모의탄을 이용해 실시했고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정보당국이 내린 평가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계획과 관련해선 잠수함 전력을 재정비하는 문제를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잠수함 전력과 별개로 대잠수함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여당에 이어 국회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SLBM이 실전화할 경우 한국이 구축해온 킬체인이나 KAMD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만큼 이번 시험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외교적 대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번 사안을 제기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은 장래 미국과 한국에 실질적인 핵타격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위성에 의해 쉽게 탐지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비해 잠수함 탑재 미사일은 탐지 자체가 어렵다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잠수함 탑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의 핵 운영 능력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입주업체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내 일부 사업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측은 3월분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나 임금을 냈더라도 북한이 요구한 임금 인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태업의 이유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인 만큼 북한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측도 이런 편법을 부추기면서 연장 근무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좀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진지한 자세로 남북 간 협의에 임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일을 맞아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이 요구한 인상액에 대한 차액에 따른 연체료를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월분 임금을 북한에 납부한 기업을 49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4월분 임금 지급일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종전 기준의 임금을 납부하고 추후 남북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북측의 차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관리위의 임금을 위탁 보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임금을 관리위에서 위탁 보완하는 그런 방안 등을 포함해서 기업들과 협조하여 좀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도 앞으로 논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면적인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아니지만 임금 갈등이 장기화되면 잔업 거부를 비롯한 북한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정세는 안정돼 있으며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있다고 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주요 당국자들과 만나 북중 간 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홍차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8일 북한 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5년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지낸 류 부부장은 베이징을 방문 중인 일본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류 부부장은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농업과 다른 주요 분야에서 개인에게 성과급을 주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그렇다는 것입니다. 류 부부장은 또 일정한 생산량을 넘으면 농민들의 수입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북한 농민들의 생산 의욕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사고 파는 활동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부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대외 관계가 악화됐다고 평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중국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진준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연일 북한의 주요 당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리 대사는 지난 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만났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리 대사는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며 중국과 북한 양국이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회를 잡으며 이익과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중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소중한 자산이라며 리 대사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진준 대사는 앞서 4일에는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리길성 부상은 중국 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리 대사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8일 리진준 대사가 북한의 주요 당국자들과 접촉하며 운명 공동체, 구동 존이 등의 표현을 잇따라 사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동 존이는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냉랭했을 때는 듣기 어려웠던 표현들이며 현 시점에서 리 대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격식 북한 육군대장이 10일 새벽 암성 중독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격식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방을 담당하는 북한군 4군 단장으로 활동하며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함께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격식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등 군부 최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하다가 2013년 군단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4분을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들이 오는 7월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오는 7월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합니다. KCC의 김병 주관사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Voice for Freedom 해가지고 이제 말을 소리를 낼 수 없는 우리 탈북자들 또 탈북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치는 건데요. 북한 탈북자들 또 탈북과들을 위한 또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주민 해방을 위한 집회를 연 뒤 백악관을 따라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 15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연방 하원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방 상하원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KCC의 김병 주관사는 의원들을 만나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 관계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 또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편적 진리인 인권이 북한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미국 정치권이 특별히 노력해달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KCC는 지난해 행사에서도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법제정 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한 어린이 지원법의 조속한 이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김 간사는 북한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CC,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은 북한 주민들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결성됐으며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 여행이 오는 26일 시작된다고 중국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북한의 에볼라 위협에 따른 국경 차단 조치가 해제된 뒤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광 산업의 장기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관광 당국이 8일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열차 여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첫 열차는 오는 26일 평양으로 출발하고 선양철도 국제여행사가 나흘간의 이 열차 여행을 담당한다고 랴오닝성 당국은 밝혔습니다. 선양과 평양 사이엔 직항 항공기 노선이지만 열차를 통한 관광 노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랴오닝성의 북한 열차 여행은 지금까지 변경도시인 단둥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이번 선양발 열차 상품은 단둥을 지나 평양으로 가는 노선이며 승객들은 개성과 묘양산, 판문점 등 북한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신화통신은 이 열차 여행의 가격이 미화로 322달러에서 483달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요금은 양각도 호텔의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에볼라 위협에 따른 국경 차단 조치를 해제한 이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3일 백두산 무봉 노동자구에 국제관광특구 설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관광특구는 지난 2011년 금강산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인들을 겨냥한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엔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와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노선이 처음 개설돼 중국 관광객 140명이 북한을 관광했습니다. 정저우는 상하이와 옌지, 선양, 시안, 창춘에 이어 북한과 직항편이 연결된 여섯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전세 항공편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출을 위해서 입출국 수속도 크게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지난달 북한이 에볼라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북한 방문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상품은 기차와 항공, 버스뿐 아니라 훈춘, 옌지, 단둥 등 국경 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와 자가용 여행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여행 상품 역시 묘양산과 칠보산 등 명승지를 포함하고 태권도, 캠핑, 노동체험 관광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북한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관광 여행 기반 시설이 매우 빈약하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불안정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과거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는 노년층들이 많고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5월 9일과 10일은 유엔 환경계획 UNEP가 제정한 세계 철새 날입니다. 철새와 서식지 보전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생태네트워크센터 김경원 박사로부터 한반도에 머무는 철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입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에 머무는 철새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네, 2011년에 그 정부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에 약 522종의 철새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중에서 이제 여름 철새와 뭐 겨울 철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약 500여 종의 새들이 한반도에 도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대단히 많은 수군요.
예, 전 지구장에 지금 있는 종류가 한 9,600여 종이 남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아열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개체수는 적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산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들판, 강, 뭐 갯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수보다는 그런 어떤 서식지 유형에 맞는 형태로 본다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새들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북한이나 또는 남한에 집중된 철새가 따로 있습니까?
북한이나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철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봄이나 여름철 또는 가을철에 우리나라를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수천 킬로를 이동하기도 하고 만 킬로 이상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반도에만 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자면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번식하는 새들이 한반도를 월동지로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새와 한반도의 새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반도로 날아드는 철새의 그 대이동 경로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크게는 지금 사실은 한반도라고 하는 지형이 참 재밌는데요. 한반도의 서쪽으로는 황해 생태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동쪽으로는 동해라든지 또는 그 태평양계 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시베리아라든지 멀리는 알래스카 쪽 또는 중국의 그 북동 지역에서 번식한 그런 새들이 이동 시기 때는 크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이동 경로와 서쪽 이동 경로를 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동쪽 이동 경로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 하구와 원산 지역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내려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쪽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압록강 하구를 따라서 서해안 갯벌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두 가지 경로로 볼 수 있고 한반도는 그 동쪽과 서쪽 경로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반도를 서식지로 하는 이 철새의 수가 과거와 비교해서 개체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 철새 종이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기타 뭐 개발에 의한 이런 현상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시기에 많은 그 개체 수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도시화라든지 개발에 의해서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런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개발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또 더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개체 수가 있었는지 어떤 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이런 종이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멸종 위기에 있는 철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멸종 위기 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 멸종 위기라고 하면 왠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멸종 위기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조류는 의외로 사람들에게 그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새들입니다.
네.
두루미라든지 이런 새들. 특히 두루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멸종위기 조류 중에 하나인데, 두루미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주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새들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이제 저어새라고 하는 이런 새들, 이런 새들이 지금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요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황해 생태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도요새 같은 경우는 이동 시기에 주로 갯벌 생태계를 많이, 그 갯벌 생태계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강하구의 그런 생태계에 많이 유지하는데요.
네.
한반도 지형을 보시면은 지금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강들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특히 서해안에서 이 바다와 만나는 이런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점들의 그 이 시베리아에서 번식한 도요새들이 동남아시아나 호주까지 내려가는 경로상에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들, 한반도 서해안 갯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그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남북한은 사실 직접적인 그런 공동협력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두루미라든지 저세 조사를 하자는 제안들은 서로 하고는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동북아시아 차원 또는 동아시아 대양주의 어떤 철새들의 그런 그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네.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양국 간의 협력이 있고 다자 간의 협력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한국과 남한과 러시아가 그런 어떤 양국 간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와 북한이 가지고 있고요.
네.
정작 북한과 남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협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직접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뭐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국제 두루미 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인 형태로 두루미나 저세에 관한 공동 연구 또는 그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그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철새 보호를 위해서 당국은 물론 노력하겠지만요.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보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새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 오는 새들 아닙니까?
네.
철새들이 서식하는 곳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땅에 대한 그 서식지라고 말하는 곳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보호한다든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자연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한반도를 사실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고 철새의 보호로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철새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 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월동 시기나 이동 시기에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네.
또는 뭐 번식기 때 산란을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개인적으로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는 그런 인식 증진, 교육이
네.
필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 땅을 찾아온 그런 어떤 생물들, 우리 땅을 찾아온 철새들을 애정을 가지고 우리 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생태연구재단 김경원 박사와 함께 북한의 철새 현황과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로힝야족 난민 2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11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대통령의 쿠바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언제 쿠바에 도착했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일 밤 11시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 이날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해 로엘리오 시에라 쿠바 외무차관의 영접을 받았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쿠바에 도착한 뒤 프랑스와 쿠바 국민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지난 1898년 쿠바가 독립한 이래 117년 만에 처음이고요.
네.
서방 지도자로서는 1986년 펠레페 곤잘레스 스페인 총리 이후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의장이 지난해 12월 국교정상회에 합의한 뒤 서방 국가 지도자가 쿠바를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올랑드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올랑드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와 쿠바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정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이번 방문을 통해 유럽연합, EU와 쿠바 간 외교, 경제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럽연합은 미국에 앞서 지난해 2월 쿠바와 경제협력 증진과 정치적 대화 재개 등 관계 정상화를 하기로 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유럽연합은 지난 1996년 쿠바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관계를 제한하다가 2003년 쿠바 정부가 반체제 인사 75명을 투옥한 데 대한 항의로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었는데요.
네.
그 후 투옥 인사들이 석방되자 2008년부터 대화를 재개했었습니다.
네, 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쿠바 방문 중 누구를 만날 예정인가요?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11일 쿠바 지도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납니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반면 올랑드 대통령은 쿠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반체제 인사는 만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랑드 대통령 방문에 경제협력도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도 양국 간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와 쿠바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합의문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가 쿠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쿠바가 개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면 프랑스가 유럽과 서방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쿠바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관련해 쿠바의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올랑 대통령 쿠바 방문 중에 인권 문제를 비롯한 어려운 문제들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네.
쿠바에 도착하기에 앞서 자신은 정치범이 있거나 자유가 침해됐을 때는 언제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이런 문제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프랑스가 쿠바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쿠바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프랑스가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쿠바는 카리브해에 있는 서인도 제도 가운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인데요. 이 때문에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올랑 대통령으로서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5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대거 구조됐다고요?
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출신의 로힝야족 난민 2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당국은 11일 자국 해안에서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선박들을 발견해 모두 1,600여 명을 구조했고요.
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10일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 약 50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은 난민들의 출신지와 자국용해로 들어온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로힝야족 난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로힝야족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벵골만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족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얀마는 수십 년 전부터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 불법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국적 취득은 물론이고 모든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수년간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의한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은 가난 때문에 국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은 주로 어느 나라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로힝야족은 가난과 종교 갈등을 피해 주로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 선박을 타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태국으로 밀입구라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 태국 정부가 로힝야족 밀입국과 이들을 알선하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 작업을 시작하면서 태국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선박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까지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로힝야족들이 바다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어선을 개조한 허술한 화물 선박을 타고 해상을 떠돌고 있는 로힝야족이 7천에서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해안에서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로 그룹 회의가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데요. 먼저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유로그룹 회의는 국가통화, 즉 돈을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을 일컫는데요.
네.
이른바 유로존의 재무장관 협의체입니다. 유로존의 경제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공조를 위한 기구인데요. 유로그룹은 보통 유럽연합 28개국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경제재무이사회에 앞서 회의의 안건과 의사를 미리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키프로스 사태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열기도 합니다.
네.
유로존 외무장관들과 유럽중앙은행 총재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문제 담당 집행위원들이 주로 회의에 참가합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됩니까?
네, 유로존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된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네.
그리스는 12일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7억 5천만 유로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단기 현금 부족 문제를 없애주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분할금 72억 유로 지원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회의 전망이 좀 어두운 편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리스의 야니스 바로파키스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로파키스 장관은 일부 문제들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 정확히 볼 때 이번 회의에는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채권단과 함께 이뤘던 진전사항을 이번 회의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며칠 내로 유럽 채권단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협상의 쟁점은 뭔가요?
네,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 개혁안과 관련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분할금 지원 조건인 그리스 개혁안의 긴축 조건들이 미흡하다며 채권단이 합의를 거부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고요.
네.
그리스는 이후 타협안을 제출했고 실무단 협상을 거쳐 이번 유로그룹 회의에서 구제금융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겁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스는 어떤 입장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 많은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가 추가연금 삭감과 노동개혁을 막기 위해 이른바 금지선을 고수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이번 협상에 부정적인 일부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며 그리스가 기대하는 것, 즉 디폴트 우려 해소가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IMF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설사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가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이나 유로존 탈퇴가 초래할 그 부정적인 영향 또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52분 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11일 지중해에서 사상 최초로 해상연합 2015라는 이름 아래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네.
이번 훈련에는 해상 방어와 해상 보급, 선방 호송, 수송 안전 보장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훈련들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훈련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훈련에 9척의 함정을 투입했습니다. 중국군은 북해함대 소속 미사일 호위함인 웨이팡함과 리니함, 또 종합보급선인 웨이산호함, 함정 이착륙 헬리콥터 2대, 그리고 특전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흑해함대 소속 순양함의 모스코바함을 비롯해 각종 호위함과 상륙함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합동 훈련을 한 바 있고요. 이 훈련에 중국의 4,000톤급 호위함인 엔챙함과 러시아의 25,000톤급 핵추진 미사일 순양함 표트로 벨리키함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중국의 웨이팡함과 리니함은 지난 4월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사상 처음 흑해로 진입했고요. 러시아 군항인 노보로시크 항에 도착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때 러시아 흑해함대와 해상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과 중동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예멘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미국 아랍 정상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불참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우디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가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불참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분명치가 않은데요. 사우디 측은 인접국인 예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인 휴전 문제와 일정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소 납득이 안 가는 불참 사유인데요. 그런데 사우디 외에서 불참하는 정상이 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우디 외에도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바레인도 특별한 설명 없이 정상 대신 왕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국왕만 참석할 전망입니다.
이 아랍 정상들의 불참 사태에 대해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불참이 어떤 큰 문제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현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황해도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평안북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앞바다는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개성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6도. 함흥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8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앞바다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의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통해 미국 정치와 사회를 소개해드리는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J is for judicial review.
정부 다른 부처의 권한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삼권이 분립된 정부에서 가장 덜 위험한 부처가 사법부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쉰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